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짓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8장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같은 고을에 호러미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호러미는 여러 번 재판관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 원수에게 적당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한참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끊임없이 귀찮게 한다. 이 여자가 바라는 대로 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러면 더는 나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겠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의 뜻을 잘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당한 권리를 서둘러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들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무원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바리새파 사람은 홀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고 속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 세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나 세무원은 멀찍이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바리새파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세무원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유대 사람 지도자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지만 내 물음에 대답은 하겠다. 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참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졌다. 그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참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그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얻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놀리고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린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실은 그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서 그들은 그분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길가에 눈먼 사람 하나가 구걸하며 앉아 있었다. 그 눈먼 사람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히 나무랐다. 그러나 그는 더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창세기 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일사람 시보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마스는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마스는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란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세일 산간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딤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보온의 딸 아나의 소생이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이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학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이엘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리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리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만과 딤나, 로단의 누이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알람과 마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보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아드란과 그란이다. 예살에게서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에 왕이 아직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오르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스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유시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보르 아들 바알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보르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예 다벨인데 마드레스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딤나와 알와와 여덱과 오올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던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자 군병들은 채찍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안 되겠군.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겠어. 너, 이리 와.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마침 그곳을 지나며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해골 골짜기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우리가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옳은 일만 했어. 예수님, 절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나무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유대인의 왕 예수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낮 1시가 되자 갑자기 사방이 컴컴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스펀지 같은 해윤에다 신 포도주를 잔뜩 적셔서 막대기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약간 맛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군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찔린 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Jesus is knocking at your door. Oh, children, why don't you answer? Jesus is knocking at your door. Open your heart and let him in. Open your heart and let him in. Oh, children, why don't you answer? Open your heart and let him in.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 예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변하였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말은 맞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는 벌써 왔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약속에 따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것으로도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9장 32절 기록을 봐도 역시 사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중요한 역사에 데리고 다니셨던 사실들을 복음서의 몇몇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는 오늘 본문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면서도 조금은 이기적이었고 죽음을 앞둔 기도 앞에서는 깨어있어 기도해달라는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자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일이 많았고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히 위험스러운 예수도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의 자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본연의 모습과 여기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봤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수도의 본연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늘의 백성들인 우리가 변화받을 모습입니다. 즉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입을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입으신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비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바울조차도 조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한 체험은 그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경계되어야 합니다. 자랑하고 떠벌리는 자세는 벌써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세가 아닐 겁니다. 참으로 이러한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보면서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성을 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무엇이든 좋으면 그것이 내 것이기를 욕심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조르곤 합니다. 독특한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나만의 것으로 가지길 원하는 것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일 것인데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욕심부려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욕심내지 않나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사야의 위대성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사죄의 은혜를 받은 다음 자신이 이제 영광의 주님을 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또 다른 죄성의 하나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한 것인데 좋게 봐준다면 헌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머무르게 하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 그 일을 내가 했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나 동료들의 함께하는 수고보다도 나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세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영광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제목으로 잡은 중요한 말씀인데 역시 본문의 중요성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영광에 취해 있는 이세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주실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독생자이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16장 16절에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를 증거할 사도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예언의 책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므로 이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환상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당부입니다. 환상은 시간이 가면서 가물거릴 수도 있고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 예수도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앞에 5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비슷한 예언들과 그 밖의 어떤 선지자들의 말보다도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경외감을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봤던 형상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위엄이지만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바로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일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주님의 영광을 바로 뵌 사람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확신과 사명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확실히 대면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경외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9절의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증거하심을 듣습니다. 왜 이 영광이 사실 뒤에도 주님은 또다시 죽음을 말씀하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희생이 없이는 아무에게도 이 세 제자들이 본 영광을 입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을 거치지 않는다면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해지는 영광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도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신 성경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두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지혜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2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24절부터 30절까지 읽은 다음에 26절과 27절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네, 잠언 1장 24절부터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지혜가 크게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고 지혜가 주는 모든 교훈, 즉 권고를 멸시하며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6절부터 기록된 일들을 겪게 될 사람이 많습니다. 거절당한 지혜가 최종 단계에서 보일 반응 가운데 첫 번째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비정하게 들립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던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그가 심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혜는 재앙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웃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이기는 승리를 기뻐하십니다.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엄히 보응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2절과 6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세를 통해 주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네, 지혜는 충분히 큰 소리로 충분히 자주 충분히 오랫동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일이기에 지혜는 그런 사람이 재앙을 만날 때에 웃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절당한 지혜가 최종 단계에서 보일 반응 가운데 두 번째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혜의 강한 어조를 통해서 지혜를 계속해서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이 참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장 22절 중반절에서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 담긴 뜻이 경멸과 조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지만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어리석은 자의 상태가 심해지고 지혜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나지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사이의 그러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계속 거부하며 경멸하고 조롱하면 지혜 쪽에서 비웃는 때가 옵니다. 비웃는다는 말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말입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즉 소란스럽게 모이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네, 여기서 헛된 일은 실패할 것이 분명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 즉 족쇄를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이제 잠언 1장으로 돌아와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깊어질수록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날이 옵니다. 재앙이 이르는 날이 옵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날이 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날에 들이닥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26절에서 두려움이 임할 때는 가능성이 열린 미래였지만 27절에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는 때는 피할 수 없는 현재입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현재는 살아있는 동안 양심이 화인을 맞아 고정된 현재일 수도 있고 깨닫고 돌이키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버린 상태일 수도 있으며 예수께서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날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속 일깨워주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던 지혜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너무도 비극적인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근심과 슬픔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지혜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제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방금 읽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따르르니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라다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와 따른다에 해당하는 라다프 히브리어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역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또 시편 3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